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정책 법제화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만난 뒤 이같이 밝히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핵정책법 채택을 포함해 핵무기 사용에 관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새 장관이 21세기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강력한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동맹 약속과 우리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정은 우리 국민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6개월간의 전쟁에서 5만 5천 명의 러시아 병사가 숨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길 원하는가, 아니라면 시비하라,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항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여성들에게 이 선택은 남편과 아들, 손자를 영원히 잃거나 아니면 전쟁과 죽음, 한 사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지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예비군 부분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21일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져 1,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동원령 발동 이후 러시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들의 항공기 직항편이 거의 매진되고 항공권 가격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방어를 위한 전략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어제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에 편입된 영토 방어를 위해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합병을 위한 주민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바스 공화국과 다른 지역들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될 것이라며 러시아군이 모든 영토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핵 위협에 직면할 경우 모든 방대한 무기를 동원해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내 4개 주에서 오늘 러시아 편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예비군 동원령과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강행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훈련과 경험이 적고 의욕이 낮은 인력을 동원하는 계획은 푸틴 대통령이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주권 지역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시작하려 한다며 이는 우리 측의 제재를 다시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지금까지 제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대면 회담을 합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만남은 양국 간 개방된 소통 채널 유지와 책임 있는 경쟁 관리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된 뒤 사망한 여성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이 여성의 사망에 분개한 이란 시민들의 시위로 지금까지 적어도 31명이 숨졌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항의 시위는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내 적어도 13개 도시에서 진행됐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승혁입니다.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m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여러 정부를 거친 난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여전히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2일 방영된 블룸버그 통신의 팟캐스트 대담 프로그램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에서 북한의 핵포기에 진전이 있느냐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여러 대통령을 거쳐 클린턴 행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명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단계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표명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최근 제기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도 언급됐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있다는 보도가 무엇을 시사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에 남은 선택이 많지 않다며 러시아는 자체 탄약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기꺼이 무기를 판매하려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약과 다른 종류의 무기 확보를 위해 이란과 북한과 같은 나라들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획된 회동은 현재 없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두 정상이 직접 마주앉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두 정상이 대면으로 마주해 양국 관계 등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첫 기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담이 열리더라도 주요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두 나라의 이해가 일치하는 일부 현안에서 일부 진전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방영된 설리번 보좌관과의 대담은 앞서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란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7차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22일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한일 3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 박 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 21세기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강력한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동맹 약속과 우리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또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의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각각의 발사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또 새로운 핵정책법 채택을 포함해 핵무기 사용에 관해 북한이 고조되고 불안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국제사회에는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를 위해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또 규칙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강요에 직면한 상황에서 함께 맞설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러한 행동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더 넓게는 각국이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끝으로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3국 간 정기적인 조율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3국 장관급 협의를 지속하고 대표단은 물론 대북 특별대표들에게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하야시 외무상, 박 장관과 다시 함께하게 돼 기쁘고 3자 회담 형식으로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Jim, wonderful to be with you again, and wonderful to be with you in this trilateral format. The United States.
이어 미국과 일본, 한국은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3국 간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며. 최근 몇 개월을 포함해 지난 몇 년간 봐온 것은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영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주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일련의 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겐 이 3자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그것이 변화를 만든다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일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이날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은 지난 6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소통과 협력이 각급에서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 간 협력이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핵사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한미 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2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면담은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와 미한 동맹 그리고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우려 등 광범위한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한국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방한 중 21일 열린 세계지식포럼에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의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설득하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려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회담에 나서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은 조일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불행한 과거사와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상호 관심사에 관한 대화에 준비돼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며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급 만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0일 한국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외교에서 지도부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대화 진전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변인실은 북한 유류 항구의 유조선이 계속 드나든다는 최근 BOA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BOA는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해 8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의 연료성 유류 제품을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에 8월 한 달 동안 유조선 8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돼 불법 환적 등을 통한 북한의 유류 밀반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오늘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과시하면서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오항모 전단의 기함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전단 소속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과 이지스 구축함 베리암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항모 강습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도 이날 진해 해군기지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항모가 부산 작전기지에 훈련 목적으로 입항하는 것은 2017년 10월 레이건호 이후 5년 만입니다. 10만 톤급의 레이건호는 지난 2003년 취역해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비롯한 항공기 약 90대를 탑재하고 승조원 약 5천 명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마이클 도널리 5항모 강습단장은 함상 비행 갑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한 동맹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며 양국 관계는 물샐 틈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리 단장은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레이건 후의 이번 방안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입증하고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fourth visit of USS Ronald Reagan to Busan and to the Republic of Korea is a clear and visible.
도널리 단장은 우리는 함께 피를 흘린 역사를 갖고 있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이라는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며 레이건 후의 방안은 미국의 분명하고 가시적인 입지를 보여주며 미 해군의 동맹에 대한 이해와 약속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항모 강습단은 한국 해군과의 우호 협력을 다지는 한편 이달 말 동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아나폴리스함도 합류합니다. 도널리 단장은 부산 방문은 오래전 이미 예정된 일정이고 두 나라 해군 간 지속해서 진행한 여러 연합 연습과 작전의 일환이라며 전술과 작전을 훈련하는 기회이자 동맹의 단결을 현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해군 간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키는 전술적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한의 빈틈없는 공조를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도널리 단장은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외교관에게 맡기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이달 말 동해 연합 해상 훈련을 통해 최근 핵무기의 공격적 운용을 담은 법령을 채택하고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8년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보류한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깨면서 한반도 상황이 2017년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4월 전원회의 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에 전략 자산이 투사되는 걸 공개하지는 않았죠.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깨는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전략자산 전개가 중단됐던 게 다시 재개가 된다. 이건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국 항모의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미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미한 정상의 합의와 7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는 양국 국방부 장관 합의의 후속 조처로 볼 수 있습니다. 미한은 앞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 수위에 따라 다양한 미국 전략 자산을 적시에 전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실질적인 연합전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무력시위 차원의 일환으로 입항을 하거나 한반도 근해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을 벗어나서 실전적인 준비 태세를 위한 입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레이건 후 방안이 최근 타이완에 위협을 가하는 중국을 향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리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미한은 동맹이자 함께 작전을 펼치는 국가로서 안보 이익을 공유하며 우리의 안보상 이익이 위협에 처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한반도에 파견해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전임 정부 5년 동안 약화된 미한 연합전력을 복원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할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양측이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22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두 정상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이날 VOA의 문의에 이 문제가 정상 간 회동에서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팀이 이 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여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한국 대통령실은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미한 정상 간 회동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국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미한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관련 회동에 대한 첫 보도자료에서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 기술 등 광범위한 우선순위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는데 이번 답변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실제로 정상 간 논의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진행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회와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 등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미한 한일 정상 간 회동은 짧은 만남이라도 미한일 3자 협력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2일 VOA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미한 정상 간 만남과 관련해 동맹국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은 언제가 됐든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유엔 총회처럼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 미한 정상이 시간을 쪼개 짧은 만남이라도 가졌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며 이는 양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플러사이드 약식 회담 형식으로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이 자리에서 북한 위협 대응은 물론 공급망 회복력, 핵심 기술, 경제 에너지 안보, 세계 보건,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의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한 소통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백악관이 추가 논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 짧긴 했어도 최근 며칠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런던에서 찰스 3세 주최 만찬에서 조우했고 뉴욕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주최 만찬에서도 만나는 등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회담이 1분도 채 안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와 관련해 회동 시간보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나고 양국 정부가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열리는 약식회담의 경우 아주 짧게 진행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며 오히려 양쪽이 북한과 경제에 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양측이 이런 문제에 동의하기로 계획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라며 단지 회담의 길이 때문에 의미가 퇴색하진 않는다고 토콜라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도 성사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년 9개월 만이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는 모두 취임 후 처음입니다. 한일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은 이날 만남이 획기적인 관계 개선은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urging Korea and Japan to do this for quite a while.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정상회담을 열도록 꽤 오랫동안 독려했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기회가 될 때마다 미한일 삼각공조의 형태로 현안에 접근하려 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만족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은 향후 외교 장관들의 만남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번과 같은 지도자들 간의 만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more substantive talks were taking place at the level of the two foreign ministers.
양국 외교 장관급에서 더 내실 있는 토의가 오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양국 정상급에서 밀어주는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한일 공조가 더 강화하려면 한일 간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과거사 갈등 외에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향후 3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논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It makes sense to move up the ladder and try and really link together.
스나이더 연구원은 공조를 한 단계 올려 3국 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이 바람직하고 3국의 군 당국도 이를 이해하며 바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는 정치적으로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해외 노동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의 정보기술 종사자들을 고용하거나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집중 단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2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해외 노동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제재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날 VOA가 단독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민 탄압과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의회는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북한의 활동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압도적인 초당적 다수의 지지로 제재를 통과시켰지만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미 의회와 다자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김정은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외골수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인센티브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수천 명의 북한 정보통신 분야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해외 노동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는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의 지난 5월 권고문을 상기했습니다. 또 과거 국무부의 여러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듯이 북한 정권은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90%를 몰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IT 분야 종사자들의 해외 강제 노동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한 건 높이 평가하지만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의원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걱정된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IT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북한인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관여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이전하는 데 관여한 모든 업체와 개인 혹은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의무적인 제재들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북한 IT 분야 노동자들의 사기성 프로필을 계속 게재하는 링크드인과 인디드 등 취업 전문 웹사이트의 관행을 검토해 미국 기업들이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할 충분한 안정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등 7개 나라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100여 개 나라가 자신의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 찬성했는데 북한 등은 반대표를 던지며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자신의 화상 연설에 반대한 나라를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Only seven countries voted against. Belarus, Cuba, North Korea.
단 7개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들은 벨라루스와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라는 설명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면 연설이 요구되는 유엔총회 일반 토의에서 이날 유일하게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예외를 인정받은 건데 이를 위해 유엔총회는 지난 16일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101개 나라의 찬성표를 받았지만 북한을 포함한 7개 나라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등을 화상연설을 두려워한 7개 나라이자 원칙에 반대표로 응수한 7개 나라로 지칭한 뒤 오로지 7개국 101개 나라 대 7개 나라란 점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Seven who are afraid of the video address. Seven who respond to principle.
이어 이러한 연합이 우리의 결의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나는 101개 나라 모두를 축하한다면서 어떤 공격에도 평화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평화 공식을 이행하는 데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이틀째를 맞는 이날 우크라이나와 미국, 몽골, 쿠바 등 총 4개 나라 정상이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쿠바는 북한에 대한 부당한 독자 경제적 조치와 북한 국내 사안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우호국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달부터 진행된 캐나다 해군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외무성이 22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해군 구축함 밴쿠버함이 이달 중순부터 동중국해 등 일본 근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금지사항인 북한 선적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여섯 번째라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국방부는 20일 동북아 일대 해상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 작전에 관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기여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밴쿠버함은 네온 작전 기간에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킨스워드 훈련에 참여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와는 캐덱스 훈련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상원 의원들이 다음 주 개최되는 북한 자유 주간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북한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0일 부유에 보낸 북한 자유주간 관련 성명에서 북한에서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이들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투쟁과 희생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팀케인 상원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나는 자랑스러운 인권투사로서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과 케인 의원은 이달 말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의원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는 자신에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VOA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보게 될 날을 위해 기도한다며 그런 한반도를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존중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김씨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21일 VOA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 내의 인식 수준은 매우 높다며 의회 내는 북한 주민들의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 의회 내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입법 부인 이후에는 정부 부처 중 북한 인권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부처였다며 수십 년 동안 상원과 하원 그리고 정당을 막론하고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트사가 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ongress,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has by far been the most active branch of government.
다만 미 의원들도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보다 북핵 문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북 접근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군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노동에 장기간 투입되는 것은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2일 국제노동기구 ILO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군인들의 강제노동 문제에 있어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이날 ILO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군단의 강제노동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징집병들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원천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제 기준을 보면 병역 의무법에 따라 강제되는 순전히 군사적 성격의 노동만이 강제노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930년 채택된 강제노동협약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를 위한 징집 소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ILO 협약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ILO는 최근 발표한 현대판 노예 관련 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의 주요 형태 중 하나로 정부가 징집된 군인들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노동에 투입하는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답변에서 북한이 2003년 채택한 전민군사복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징병제를 의미하는 전민군사복무제는 모든 남녀가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징집병들을 가혹한 환경과 무보수의 강제노동에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성군이 낮은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0년 이상 군대에 징집된 성군이 낮은 청년들은 특히 장기간의 강제노동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인터뷰한 북한군 출신 징집병들은 군 복무 중 건설이나 농장일과 같은 활동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군대에서 강제노동은 일상과 같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에서 13년 동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에서 복무한 이용길 씨입니다.
저는 군대라기보다는 북한은 거의 교도소라고 보거든요. 군복 입은 죄수들이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하면 나가서 뭐 양호장 공사다. 무슨 매일매일이 강제노동인 거지. 모든 걸 군사적 목적보다는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일 노동 목적으로만 많이 이용당하고 그 외에도 주민들의 일 그 뭐 소토지 농사라든가 이런 데도 동원되고 나무 썰기 뭐 이런 데도 동원되고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또 저녁 식사 끝나고 또 군중문화 오락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또 작업을 해야 되면 되는데 이게 저희 특수부대도 그럴지인데 일반 부대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거죠.
러시아 내 소식통은 최근 BOA에 북한에서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 중에 북한군 부대 소속 현역 군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민 지원은 물론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로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개막한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수감 시스템과 군대에서뿐 아니라 돌격대 배치, 인민반, 지역단체, 그리고 학생 동원 등을 통한 강제노동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이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전단 살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촉구한 것은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일부 단체들이 다음 주 북한 자유주간을 계기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앞서 지난달 한국 측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이 신종 코로나 유입의 매개체라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측 시설에 대한 추가 해체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문화회관 건물의 지붕이 모두 뜯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일대 한국 소유 자산이 하나씩 사라지는 양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문화회관에 최근 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22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BOA가 분석한 결과 문화회관을 덮고 있던 밝은 회색빛의 돔 형태 지붕이 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위성사진에서 뚜렷이 보였던 원형 지붕 대신 이 지붕을 받치고 있던 틀만 절반 정도 남아있으며 또 지붕 아래 내부 공간도 속을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론 북한이 문화회관을 완전히 철거 중인지 아니면 새 지붕을 다시 얹으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화회관 지붕은 이달 7일을 전후한 시점부터 해체 조짐을 보였습니다. 1일까지만 해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했지만 7일에는 평소 밝은색이던 지붕 절반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붕이 뜯기면서 지붕 아래 실내가 어두운 색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8일과 9일 이 어두운 면적, 즉 하단의 구멍이 더 커지고 22일엔 지붕이 전혀 남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9월 한 달 금강산 일대가 구름에 덮인 날이 많아 문화회관의 변화 과정을 일일 단위로 관측하긴 어렵습니다. 금강산 문화회관은 620석 규모를 갖춘 실내 공연장으로 과거 한국 금강산 관광객들을 위해 북한 측의 공연이 펼쳐지던 곳입니다.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한국현대아산으로부터 한화 355억 원에 매입해 다시 현대아산의 위탁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온정각과 온천장 등도 매입했는데 문화회관을 포함한 전체 매입비용은 9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8일 온정각에 대한 추가 철거 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22일자 위성사진에선 문화회관 바로 옆에 위치한 금강산 온정각 부지가 콘크리트 잔해로 뒤덮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강산에선 지난 3월부터 현대 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이 철거되기 시작했으며 4월엔 한국의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의 8개 숙소동이 모두 해체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과거 미북 정상회담 통역으로 주목받았던 국무부 한국계 통역국장과 동영상을 통해 외교 통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역 없이는 외교가 불가능하다며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미 정부 내 통번역 활동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새 동영상을 공유하며 국무부 내 통역 업무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동영상을 소개하는 글에서 국무부의 통역팀은 외교와 우리가 매일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유엔 총회가 열리는 몇 주 동안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통역국과 통역실을 직접 방문해 한국계인 이연향 통역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통역활동과 역사를 소개하며 외교 통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국장은 동영상에서 국무부 통역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장관, 국무부 그리고 연방정부 내 다른 부처에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office provides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service to our leaders.
또 통역국에 약 60명의 상근직 직원이 있으며 업무 활동이 방대하기 때문에 천여 명의 계약직 번역사와 통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국무부 통역부서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초대 국무장관 시절에 설치해 약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의 한국어 담당 선임 통역사이기도 한 이 국장은 블링컨 장관과 직접 통역실 부스 안으로 들어가 한국어 동시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통적인 외교적인 관점에서의 협상이란 대화 당사자들이 반대보다는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을 어떻게 동시에 그대로 할 수 있는지 놀랍다며 우리는 통역 없이 외교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amazing how you're able to quite literally do it simultaneously. It's a remarkable skill.
통역사들이 말 자체뿐 아니라 그 이면에 강조하는 느낌과 의미까지 포착해 전하는 사실이 감탄스럽다는 겁니다. 이현양 국장은 이에 대해 외교에서 말은 매우 신중하게 선별하기 때문에 외교 통번역은 통번역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번역은 어려운 일이지만 상상하는 것처럼 지루하진 않다며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란 사실 때문에 굉장하고 멋진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의사소통이 외교와 세계평화뿐 아니라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언어의 통번역사들을 찾고 있다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계약직 통번역사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현양 국장은 국무부에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다양한 정상회담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통역을 맡아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연세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이 국장은 30대 나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과 미국 몬트리 통번역대학원을 거쳐 국무부에서 한국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외국어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외무성 번역국이 승진에 중요한 발판 구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자신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평양 외국어학원 출신 외교관들이 외무성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김주성이 번역국 과장 출신이며 최선희 외무상과 박기련 전 부상 등도 번역국 출신으로 전해졌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유류 항구에 수만 톤을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이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연료성 유류 수입이 0으로 잡히는 공식 기록과 괴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달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일절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8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유류 제품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용 기유, 윤활유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판매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도 최근 수개월째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공식 무역 자료만을 놓고 보면 북한의 연료성 유류를 공급하는 나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가 과연 현실을 반영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의 유조선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OA가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8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남포의 유류 취급 항구에 이 기간 최소 8척의 대형 유조선이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는 수만 톤의 유류를 운송할 수 있는 유조선의 입출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총 3척의 유조선이 남포 유류 하역 부두에 정박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들 유조선이 같은 달 8일부터 17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자취를 감추는 동안 유조선 2척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1일 또 다른 유조선 2척이 각각 유류 부두와 해상 하역 시설에 정박했으며 27일엔 기존에 있던 유조선이 모두 떠나고 새로운 유조선 한 척이 자리했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모두 100m 내외 길이로 수만 톤의 유류를 운반할 수 있는 적재함을 지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되거나 반입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유류 항구에 입항한 유조선의 크기와 접안 횟수 등을 조사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료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8월에 발견된 8척의 유조선 역시 적지 않은 양의 정제유를 반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한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대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도 유류를 밀수입하는 만큼 남포에서 포착된 유조선 역시 공해상 등에서 얻은 유류를 북한에 하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서해에선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지난 18일 북한 서해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3km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여러 척의 선박이 접선한 모습도 확인됩니다. 물론 이들 선박이 접선한 사실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에서 만나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곳에서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남포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제10차 검토 회의에서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를 봉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권을 유능한 우크라이나 당국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거의 150개 참가국 중 핵 위험 감소,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 확대, 그리고 다른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하는 최종 문서에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NPT 당사국들은 특히 남반구 국가들은 군비 통제와 핵 확산 위기, 평화적인 핵 에너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접근 확대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려운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 속에서 NPT 당사자들이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지지하는 공통점을 찾은 것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발전소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도록 압박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로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냉소적인 법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NPT 총회에 참여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최종 문서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핵 확산을 막고 핵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NPT 조약의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는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적인 초석이며 핵 군축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무부의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합의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건설적이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러시아에만 반영된다며 NPT의 다른 당사국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필수적인 NPT 조약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